부활 생명으로 살라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우리 부활절까지 여러분과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악시오스. 이거는 그리고예요. 악시오스. 에베소서 4장 1장과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를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를 가지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뭐 형편상 이렇게 40일 한꺼번에 뭘 사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이 40일에 랜턴 전일을 계획하시고 스스로 헌신의 기회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랜턴 40일 사순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엔진입니다. 그것이 꺼지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존재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부활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이 삶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라납니다.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났으니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거나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다방면으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키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무게는 얼마나 무거워졌습니까? 또 대화 중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대화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신앙을 쉐어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얼마만큼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준이 향상되어 있는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만큼 풍성하게 자라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가? 일반적인 상식은 어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어떤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입은 밥을 먹고 잠자는 것까지 우리들은 전부 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난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고 자라나고 있는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장에 관계되면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성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배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이런 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에 못난 면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휴교해요. 나가는 것을 교회를 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퇴를 해요. 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것이 휴교를 하거나 자퇴하는 사람이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목사들까지도 사역을 사역지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도 많고 그냥 부끄러운 것도 많고 교회 때문에 속상하는데 왜 인류 역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이 썼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교회를 죽음의 나라에 존재하는 하늘의 식민지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만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부족한 거와 여러 가지 문제와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죄로 난파된 세상에서 깨어진 것들을 모두 수술하면서 꿰매는 것과 같은 그런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을 막연하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다룰 에베소서의 내용은 모두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있고 4장부터 6장에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행함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편지 후반부, 그러니까 4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전체에 축이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는 worthy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worthy of your calling.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대통령의 자리에 합당하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새로운 CEO가 왔는데 저 사람은 참 그 CEO 자리에 합당하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합당하다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오늘 헬라어로 악시오스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었던 이 악시오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원을 상징하는데 법원에 글쎄 미국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법원을 상징할 때 상징하는 그림이 뭐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뭔가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 악시오스라는 거.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오늘날 이것은 평등하다,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스케일이 없을 때, 무게 재는 것이 없을 때 납 한 조각을 납 1파운드를 놓고 밀가루 1파운드를 하려면 밀가루를 거기서 보서 이것이 평행에 이르면 아 이것이 밀가루가 1파운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납과 밀가루가 악시오스하다는 거예요. 납과 밀가루는 다른 종류지만은 그 둘은 서로 맞다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악시오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저울에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 물건을 놓은 거예요. 물건을 재기 위해서 납 1파운드와 밀가루를 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보는데 뭐냐? 올려놓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행함, 삶, 이것을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평형을 이룰 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과 합당 합당하게 하는 일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온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합당하다, 성숙하다, 건강하다, 강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맞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 이 구원사를 악시오스에서 비교해서 말해본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 행위 사이에서 뭐냐?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평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부르셔서 악시오스에 올려놓으시고 아담과 말씀과의 관계를 다시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행함 있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구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전체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응답에 대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응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행함은 뭐냐? 떠났습니다. 또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을 부르는 분의 이름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행함은 뭐였습니까? 출애굽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명의 제자를 이루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순종하고 질문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자 다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거냐?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루살렘의 죽으심까지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의 행함이 합해지면서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추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울의 반응은 바울이 행했습니다. 그 바울의 행한 흔적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미크라. 미크라라 그래요. 근데 미크라인데 미크라의 그 뜻이 뭐냐면 부르다예요. 부르다라는 동사인 카라에서 파생된 명사가 미크라,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요즘은 뭐 들고 다니지 않지만 뭐 다 앱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야 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원상 우리가 그것을 읽고 보고 토론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의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상투적인 자극에서 반응하는 이 파블로프식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훈련시킵니다. 앉아, 일어나, 가. 이렇게 명령에 자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순종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과 행함의 관계는 여러분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 나오냐? 상호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섬세하고 민감한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어저께 우리가 읽던 18편의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 보면 조각난 내 삶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지 않을까. 우리를 온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온전하게 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주셨다. 내 마음을 열어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써주셨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상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악시오스를 이루어서 합당하고 강건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행함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면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분과 나누는 우리의 언어가 성숙해지면 그 대화는 더 인격적이 됩니다. 언어가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고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스토리를 전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난 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스토리텔링인 거는 옛날 얘기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뭐 또 읽고 또 읽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읽고 또 읽어도 그 안에는 새롭고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다니엘을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해서 내가 세운 곳이 뭡니까? 그 나라 왕 위에는 다른 데 가서 절하는 사람은 3개월 동안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하는 것이 법령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그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그거를 다 듣고 있던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Just as he had done before. 이것이 제가 그날 성경을 묵상하던 그날에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전에 행한 대로 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전대로 내가 행했던 것을 살 수 있었던가 하는 이전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지식과 어떤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전대로 행하던 그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하루, 일주일 내내 내 삶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 12장이었는데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많은 환상을 보고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장에 뭐라고 12장 맞으면 내 길을 가라 다니엘아 그러는 거야. 과연 내가 항상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옳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제 답인데 문제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 길을 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잘하고 있으니까 내 길을 가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다니엘이 내 길을 가라라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행하던 일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천번 만번 잊고 알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능력,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우리의 언어는 개인적인 대화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확장시켜 나가야 돼. 확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다른 사람과 함께 엑서사이즈 한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끼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서로 다른 개체들이 그걸 가지고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듣지만은 함께 나눈 것을 나누면서 엑서사이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삶과 가정과 교회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빚어질 때 어떡합니까?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냐? 자라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우리는 definitely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드가 맞고 우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은 편할지 모르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도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40일은 환각이나 꿈이 아닌 현실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족과 이웃과 거리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열흘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승천, 어센션에 대한 말씀은 자주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승천한 것에 대한 것은 자주 못합니다. 승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천의 의미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언젠가는 그분의 보좌가 있는 앞에 우리도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약 40일 전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 왕으로 즉위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의 왕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승천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역사와 이적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키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통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왕이시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은 교회 탄생에 여러분 접촉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따라 하늘의 보좌로 선이 이어진 것과 하늘의 보좌로부터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강림하는 선이 크로스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탄생한 것이 뭐냐?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탄생한 교회는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전략기지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다스린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 근데 그분이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스린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분의 다스리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제 어린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것은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서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책임 있는 책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라날 수 없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성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마음껏 사용해서 풍성하게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냐?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건 모두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즉,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과 현재 여러분의 모습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전한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생명까지도. 근데 혹시 이 질문에 이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이거는 선물 아니고 내 건데 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아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샀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받은 것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선물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실현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엑서사이즈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만든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어디서든지 사랑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프랙티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행함이 악시오스 균형을 이루는 법을 여러분 서서히 배우면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카리스란 선물의 동의어입니다. 은혜나 선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카리스마 그러죠. 그거는 카리스, 선물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선물은 여러분 인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과도하게 풍성하게 있다는 의미가다. 여러분은 분량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풍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선물 중에서 뭐를 주셨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에베소서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도 많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각각의 선물은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이 선물은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뭐냐?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은 나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의 수단은 무엇이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 위해서 주는 수단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이삭이 없지만 이삭 보고 밥하라 그래갖고 이삭이 하는 밥을 얻어먹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제가 밥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밥하는 것이 훨씬 쉽죠. 왜? 제가 이삭보다는 밥하는 기술이 훨씬 더 노하우가 많고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실력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훈련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도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현대에 나가서 말씀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사가 하는 말보다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고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거지 목사라는 것이 좋아서 목사라는 어떤 권위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여금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뭐냐 여기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신 목적이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실력을 갖추어서 어린 자들을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모든 일, 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나온 이 다섯 가지 선물에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많지만은 성령이 다양하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선물이 다양하지만은 그거를 준 헤드쿼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들 사이에 혹시 선물을 받은 사람 사이에 경쟁이 있을 수 없고 선생보다는 목사가 낫다. 뭐 예언자보다는 사도가 낫다. 뭐 병을 고치는 자보다는 예언하는 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다 같은 거고 한 가지 목적이지 그거를 받은 사람이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만큼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키보드나 기타 칠 때 초보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연습합니다. 연습해서 그 스킬이 뛰어나게 되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숙한 만큼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하지 말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숙한 삶이란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작업장의 멤버,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의 작업장에서 주님과 나란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은혜롭고 감사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시오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행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자신을 리플렉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으로 행함 있는 반응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